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2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겨냥해 표적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어서 이날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 군사 조직의 고위 지휘관인 이브라힘 아킬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킬은 헤즈볼라 산하 정예 부대인 라드완군의 핵심 인물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다히야로 알려진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이 공습 대상지였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곳에서 공습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이 다수 있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상자 중에 어린이들도 있다고 레바논 관영통신사인 NNA가 전했습니다. NNA는 이번 공습에 F-35 전투기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민방위 대는 성명을 통해 주거용 건물 두 채가 붕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조작업을 진행 중인 장면 등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의 동시다발 폭발 사건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앞서 헤즈볼라는 로켓 140발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에 관해 전날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이스라엘군 공습의 보복 차원에서 방공기지와 기갑여단 본부 등 최소 6곳을 타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9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그리고 시에나 칼리지의 공동조사 결과 두 사람은 전국 지지율 4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후에 지지율에서 결정적인 이익을 보진 못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해설했습니다. TV토론 이틀 전인 8일자 같은 기관의 조사에선 트럼프 후보가 48%를 차지하면서 47%를 기록했던 해리스 부통령을 1%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TV토론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 열세를 따라잡은 모양이지만 오차범위 안의 변화이고 판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전국 지지율이 이처럼 팽팽하게 흘러감에 따라 경합주표의 향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50%를 기록해 46%에 머무른 트럼프 후보를 4%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지역에서 흑인과 청년, 여성들의 지지세를 규합하며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고 20일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양국 주간 부처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회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향후 수산물 수입 전진 재개를 비롯한 4개 항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한 오염 처리수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해양환경과 해양생태 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시내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중국과의 합의를 직접 취재진에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를 상대로 도발 시나리오를 추진할 경우 재앙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20일 경고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정부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도발적 행동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토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러시아는 결의안이 무의미하고 해롭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19도, 최고기온 8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 물결 동해 앞바다에 2에서 4미터 물결, 서해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금융 협력 심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조지아 남부 오세티아 소재 MRB은행과 모스크바 기반의 스트로이 트레이드, 타이머은행, RFC은행, TSMR은행 그리고 TSMR은행의 부사장인 드미트리 유리에비치 니쿨린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RMB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TSMR은행이 비밀은행 업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니쿨린 TSMR은행 부사장은 TSMR은행을 통해 조선무역은행에서 MRB은행으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조선무역은행과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대리지불 계좌 개설을 조직해 북한 측과 협력함으로써 수백만 달러와 루블이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MRB은행의 북한 계좌 중 적어도 일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연료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RFC은행은 조선무역은행과 협력해 폐쇄된 러시아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스트로이 트레이드를 설립했습니다. 또 RFC은행 소유의 타이머은행은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스트로이 트레이드로 이체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85에 따른 표적 금융 제재와 2705에 따른 북한 은행과의 거래 관계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접근과 거래가 차단됩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대행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금융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모든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금융협력 증가는 국제안보와 국제금융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9일 VOA 통화에서 은행에 대한 제재 같은 조치들은 개인에 대한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도운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이번 제재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오른 대부분의 개인은 미국의 자산이 없고 미국의 올 의도도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기존의 많은 제재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The sanctioning of banks and those kinds of things is more effective.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해졌다며 이런 관계를 저지하기 위한 제재, 특히 관련 금융 제재 조치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의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미한 핵협의 그룹을 언급하며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0일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츠케 누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 그룹을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 기획은 물론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제68차 총회 넷째 날인 19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68차 IAEA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So may I take it that the conference wishes to adopt the draft resolution in document GC68/S3? It is so decided.
이번 결의안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 시운전, 핵실험장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등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런 핵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며 IAEA 사찰단 부재 기간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 탈퇴를 선언했으며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요구로 철수한 뒤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3개국 서명을 받아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트로이 룰라슈니크 오스트리아 주재 캐나다 대사는 결의안 채택 전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를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지난주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은 이 결의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한다고 말했습니다.
Developments last week suggesting DPRK's continued expansion of its uranium enrichment capacity further underscore this critical.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총회는 북한과 관련해 IAEA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일치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며 올해에도 결의안은 북한이 IAEA 안전 조치에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공동 발언을 통해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올해 32번째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고도화라는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카이후 아츠시 빈주제 국제기구 대표부 일본 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공동 발언에서 세 나라는 지난 2주 동안에만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se two weeks alone, the DPRK revealed images of a uranium enrichment facility.
이어 북한은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전술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에 대해 무책임한 핵수사를 일삼고 있다며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또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증가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러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더욱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3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며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자국민 복지 개선에 자원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대표는 결의안 채택 전 북한과의 대화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제출한 국가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며 해롭다며 동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의 공동 발언 뒤에는 반론권을 행사하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부인했습니다.
They claimed that weapons deliveries had taken place. And that there was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These allegations.
러시아 대표는 미한일은 무기 전달이 이루어졌고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적 협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없고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주장과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다고 주장된 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도를 장착한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기술적 진전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한국과 주한미군의 주요 지하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정확성 확보가 위협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18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난 7월에 있었던 같은 유형의 미사일 시험과 동일한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적 역량을 선보인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This is, you know, the same type of missile that they described testing in July. This would be the second reported test or test attempt of this quote new type.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신형 고중량 고위력의 재래식 탄도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 7월 1일에 시험 발사한 것과 탄두 중량이 동일하고 비행 사거리도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에는 모의탄두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탄두를 사용해 폭발 위력을 검증한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라면서 이 역시 검증 차원일 뿐 새로운 기술적 진전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은 북한이 지난 2021년 3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는 시험을 시작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역량 확보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 4.5 시험 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18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4.5톤급 초대형 상용탄두, 즉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등 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첫 시험 발사 당시 미사일 총국은 성공을 주장하면서 7월 중 중등 사거리 비행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당초 예고보다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몇 장만으로 외부에서 시험 성공을 검증하고 기술적 역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성공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지금껏 자신들의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실제로는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And I mean, the problem with this North Korean missile stuff is that the only information you have to go on, by and large, is what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claim.
북한은 2021년 3월 발사 당시 2.5톤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지난 7월부터 4.5톤의 대형 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7월 시험에 실패, 이번에 다시 고중량 검증 시험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지난 7월 발사에서 600km가 넘는 최대 사거리 비행 검증에는 성공했지만 200km 정도의 중거리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에 300km 정도의 사거리에서 성능을 검증하려 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사거리 300km는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 한국의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까지 도달할 수 있어 이들 도시가 모두 미사일 타격 범위에 포함됩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1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사일 시험 성공과 역량 검증은 단순히 발사, 비행, 탄착, 성공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발사 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매우 많은 제반 사항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irst since several missiles went to that distance, what we don't know is was there one launcher used or was there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목표 사거리에 도달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몇 대의 발사대를 사용해 실제 몇 발을 발사했는지 실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일부는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나머지는 실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이 미사일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도 중량을 높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는 이유에 주목하면서 한국 내 미한 주요 지하시설물을 관통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염두에 두고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의 탑재 중량을 증가시키면 더 큰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면서 벙커버스터는 일반적으로 고중량의 대형 탄두를 장착한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increase the throw weight of the missile itself, then you can put on larger warheads.
이어 한국 내 미국 자산 등의 지하 목표물을 관통해 폭발하는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및 시험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고중량 탄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에 구축된 군사기지나 핵시설, 지휘통제시설 등을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폭탄으로 단단한 표면을 뚫고 들어가 터지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위해 보통 2톤에서 13톤 정도의 고중량 폭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탄두가 크면 지하 목표물이나 다른 단단한 목표물을 공격해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확해야 한다면서 미사일의 비행 정확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large warhead would give it the ability to attack underground targets or other hardened targets and damage them.
특정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벙커버스터의 특성상 미사일이 목표물에서 몇 미터 이내에 지속적으로 탄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그 같은 정확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 같은 정확도를 확보한다면 한국과 주한미군에게는 분명한 위협 증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에서 이례적으로 미사일을 바다가 아닌 내륙에 떨어지도록 한 것도 바로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t's a matter of testing the accuracy. If you fire a missile into the ocean, it'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missile hit the intended target.
미사일 바다를 향해 발사할 경우 의도한 목표물에 명중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형 대조항법을 수행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내륙을 향해 발사한 것은 실제로 미사일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미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위한 핵탄두 소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중량을 높인 재래식 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는 이유는 핵과 재래식 전력의 동반 강화라는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Everybody focuses on these missiles being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 but these missiles have very important conventional warfighting missions for the North Korea.
반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모두가 북한이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핵무기 운반 체계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미사일들은 본래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재래식 전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공군 전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다른 나라에서 공군이나 장거리 포병 부대가 수행하는 역할을 북한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등 쿼드 4개 나라 정상이 북러 협력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역량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라 레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정상들이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선임 국장은 19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물론 정상들이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 expect the leaders will discuss it. They usually do, and this year I would of course expect them to be exchanging views and talking about what they can do.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 쿼드는 오는 21일 미국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대면 방식으로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레프퍼 선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쿼드 외에 발전한 다른 대표적인 파트너십 중 하나는 물론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other signature partnerships you have seen grow over the course of Biden administration is of course US-ROK Japan trilateral partnership.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맞서 확장 억제 협력과 정보 공유, 정책 공조를 강화한 것은 3국 관계의 최전선이자 중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프퍼 선임 국장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김정은이 원심불리기 시설을 방문하거나 사진을 찍은 동기를 분석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 그리고 특별히 한국, 일본처럼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 국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역량, 재래식 역량을 가장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won't read into Kim Jong-un's motivations in visiting a centrifuge facility or photographing it. I can assure you that the US government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을 배가했다며 이는 우리가 보조를 맞추고 북한의 어떤 종류의 도발에도 대비돼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13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B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프로그램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이번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통해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 즉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more is that they're trying to simply reinforce the image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성명을 내고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과 김국기, 최춘기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억류 구금한 우리 국민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 성명을 계기로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달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석 달 연속 이어진 감소세가 멈추긴 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줄어든 액수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19일 발표한 8월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1억 7,712만 5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인 7월의 1억 4,474만 5천 달러에 비해 22.5%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43만 달러, 대중 수입액은 1억 4,769만 4천 달러를 기록하며 전달 대비 각각 34.9%와 20.1% 증가했습니다. 북중 교역액 감소세가 멈춘 것은 넉 달 만입니다. 북중 교역액은 지난 4월 1억 9,399만 4천 달러를 기록한 뒤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넉 달 만에 감소세가 멈추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위축됐던 북중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8월 북중 교역액은 1억 9,112만 9천 달러로 지난달 교역액은 이보다 1,400만 달러, 7.3% 감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년 8월과 비교하면 북중 교역액 감소세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16년 8월 북중 교역액은 6억 2,829만 8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넉 달 만에 감소세가 멈추긴 했지만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2016년 동월 대비 약 72% 감소한 것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교역 증가가 새로운 추세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한 달 만에 일시적인 현상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9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교역이 8월 수준을 유지하거나 초과하면 이는 새로운 교역 관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제재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post-COVID era, even though sanctions are still legally in place, I think it would represent a fact that China
뱁슨 전 고문은 앞으로 북중 교역에서 수출입 구성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북중 교역이 다시 활성화하는 것인지, 북한이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만 투입하는지,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에 쓰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어 조만간 북한에선 중요한 노동당 회의가 열리고 헌법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 회의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프로그램과 같은 외부 이익과 주민 경제, 특히 주민을 위한 식량 안보와 관련된 내부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ortly of the party, a very important party meeting, and they're going to consider changes in the constitution.
뱁슨 전 고문은 또 북러 교역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러시아가 북한 정부의 군사적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주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4년여 만에 문을 연 주북 스웨덴 대사관에서 현재 소규모 외교관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위스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방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안드레아 벤투손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평양에 부임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스웨덴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대사관 운영을 재개한 스웨덴 정부는 19일 평양 복귀 외교관 규모와 북한 내 활동 우선순위 등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안드레아손 벤투손 대사가 소규모 외교관들과 평양에서 다시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 및 신뢰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스웨덴 외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국 외교관들이 다시 평양에 복귀했다면서 대사관 운영이 신종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평양에 복귀한 벤투손 대사는 2021년 주북대사로 지명됐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그동안 스톡홀름에서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벤투손 대사는 지난 2월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주북대사관은 양야진 대사가 안드레아 벤투손 주북 스웨덴 대사 내정자와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스웨덴 외무부는 벤투손 대사의 방북과 관련해 외교 요원들을 평양에 영구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워 초대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4년 넘게 비워둔 주북 외교 공간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years is a long time.
Yes.
You have to build up relations with individuals in the foreign ministry and other ministries. We dealt with the trade ministry, the education ministry, the cultural people.
대리대사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각국의 공간이 임시 폐쇄된 4년은 긴 시간이라며 복귀 후의 활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과 대외 경제성, 교육성, 문화성 등 함께 일해온 인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것이라면서 다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호어 전 대리대사는 전망했습니다. 스웨덴은 1973년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1975년에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이익 대표국 역할도 하던 스웨덴은 지난 2020년 1월 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같은 해 8월 외교관들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19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평양에서 스웨덴의 외교 활동 재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호주의 이익 보호국으로서 호주 국민에게 제한된 긴급 영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북한에 대사관이 없으며 한국 주재 호주 대사관이 북한에 있는 호주인들에게 제한적인 영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 주한 호주 대사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1997년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하고 대북지원사업을 벌여온 스위스는 18일 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18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스위스는 북한의 협력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2020년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북한에서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스위스 기술팀이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의 요청으로 방북이 연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위스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방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조 콜롬바노 주북 유엔 상주 조정관실도 19일 평양 복귀 진전 여부를 묻는 VOA에 북한 당국과 유엔 직원들의 평양 복귀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콜롬바노 상주조정관실은 유엔과 북한 정부 간 대북 유엔 전략 계획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유엔 국가팀의 복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2016년 대북 유엔 전략 계획, 2017년, 2021을 채택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활동이 중단되면서 4년 연속 이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주북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유엔 개발계획,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등 5개 북한 상주 유엔기구를 총괄합니다. 유엔이 지난 3월 조 콜롬바노 주북 상주조정관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바노 조정관은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평양에 상주하지 못하고 태국 방콕에 있는 유엔 지역 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계인 영김 미국 하원의원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중국 정부의 잔혹한 인권 탄압 행태를 지적하면서 그중 하나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We have hundreds and hundred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they constantly
김 의원은 19일 홍콩 반중 매체인 빙과일보 사주인 지미라이의 석방을 촉구하는 상원 외교위원회 행사에서 VOA 기자 만나 중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서도 잔혹 행위를 하고 있다며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계속해서 북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오늘 행사는 지미라이와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 및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 대한 관련 메시지가 홍콩 문제를 넘어서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는 지미라이는 2019년 홍콩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한 혐의로 국가안보법에 따라 기소돼 홍콩 최고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영킴 의원 외에도 상원 외교위원회의 벤카딘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의회 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회장인 제임스 맥가원 민주당 하원 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 그리고 하원 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석해 중국 정부의 지미라이 석방 등 잔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immy Lai needs to be released immediately and we will welcome him in this committee room back to freedom.
카딘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지미라이가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석방 시 우리는 그를 이곳 위원회 회의실에 초청해 자유를 되찾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행사 뒤 VOA 기자와 만나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 정부의 잔혹 행위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이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we want Chinese government to respect the people in China or those who are trying.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은 미국과 한국 당국자 및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민주당의 카딘 상원 의원도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Should have the right to be able to leave their country and find safe haven elsewhere. So it's that's a universal right.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해 최근 중국이 북한과 더욱 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500명에서 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금융기술을 계속 악용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심현지 기자입니다.
스콧 렘브란트 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실 전략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8일 북한이 재무부가 지목한 가상자산 관련 주요 위협 행위자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렘브란트 부차관보는 이날 하원금융위원회, 국가안보 불법금융 및 국제금융기관 소위원회 청문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재무부가 시행한 2024년 국가자금 세탁 위험평가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수익금을 세탁하는 여러 위협행위자를 식별했다며 이 중에는 스캠 범죄자와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자, 북한 행위자들과 마약 밀매업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렘브란트 부차관보는 북한이 계속 새로운 금융기술을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가상자산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동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훔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렘브란트 부차관보는 또 북한은 스캠 범죄자나 랜섬웨어 행위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지만 북한 사이버 행위자는 더 정교한 경향이 있어 세탁된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로 교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장외거래자를 활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렘브란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에 연루된 믹서 서비스에 제재를 가했던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믹서 업체 블렌더를 제재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가담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확대하고 있지만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의 수법 또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세계 각지의 북한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지난 1월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돈 세탁과 자금 은닉을 위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part is the regulations need to be tightened. The second part is I think it's now become very obvious.
백톨 교수는 이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최신 불법 활동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사이버 범죄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뉴질랜드가 한반도 인근 해군 함정을 파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보도자료에서 뉴질랜드 해군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함이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질랜드 해군 함정이 이 같은 활동들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는 뉴질랜드 외무부와 국방부에 이번 감시 활동의 의의와 기대 효과 등을 질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은 항공기나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해군 함정 바덴-뷔르텐베르크 호위함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보급함 그리고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큐콜리함도 아오테아로함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 주변에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방위군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자국공군 PA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관련 임무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9도, 최고 기온 8도에서 23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은 16도에서 21도, 안주 14도에서 20도, 남포 17도에서 20도입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 기온 13도에서 19도, 수풍 13도에서 17도, 강계 13도에서 16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19도에서 23도, 용현 18도에서 23도, 개성 17도에서 22도, 사리원 18도에서 21도, 신계 16도에서 21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함흥은 13도에서 18도, 장진 7도에서 11도, 해산 8도에서 13도, 원산과 평강 15도에서 19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청진 10도에서 16도, 선봉 10도에서 17도, 삼지연 2도에서 8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오후에 5와 5, 오전 오후 2에서 4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3에서 5m를 일겠고 오후에 2에서 4m를 일겠습니다. 서해 역시 흐리고 오전에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m, 먼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비오의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비오의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2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겨냥해 표적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어서 이날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 군사조직 고위지휘관인 이브라임 아킬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킬은 헤즈볼라 산하 정예부대인 라드완군의 핵심 인물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다히야로 알려진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이 공습 대상지였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이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사상자 중에 어린이들도 있다고 레바논 관영통신사인 NNA가 전했습니다. NNA는 이번 공습에 F-35 전투기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민방위 대는 성명을 통해 주거용 건물 두 채가 붕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장면 등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의 동시다발 폭발 사건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앞서 헤즈볼라는 로켓 140발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에 관해 전날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이스라엘군 공습의 보복 차원에서 방공기지와 기갑여단 본부 등 최소 6곳을 타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9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시에나 칼리지의 공동조사 결과 두 사람은 전국 지지율 4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TV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후 지지율에서 결정적 이익을 보진 못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해설했습니다. TV 토론 이틀 전인 8일자 같은 기관의 조사에선 트럼프 후보가 48%를 차지하며 47%를 기록한 해리스 부통령을 1%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열세를 따라잡은 모양이지만 오차 범위 안의 변화이고 판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전국 지지율이 이처럼 팽팽하게 흘러감에 따라 경합주표의 향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50%를 기록해 46%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4%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지역에서 흑인과 청년, 여성들의 지지세를 규합하며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7곳이 경합주로 분류되는데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곳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19일 더 힐과 에머슨 칼리지가 공개한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조지아와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4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습니다. 더 힐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시간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섰습니다. 네바다는 두 사람이 48%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고 20일 양국이 동시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중일 쌍방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담화에서 양국 주간 부처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 지속해서 여러 차례 협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향후 수산물 수입 점진 재개 등 4개 항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한 오염수 처리수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외교부는 담화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체제 하에서 장기 국제 모니터링과 각국의 독립적 시료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 뒤에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관련 조치 조정에 착수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해양환경과 해양생태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시내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중국과의 합의를 직접 취재진에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알프스 처리수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에 대해 준비됐음을 중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에 대한 도발 시나리오를 추진할 경우 재앙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20일 서방 측에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